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중 아직 최종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재까지 23개 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바이든 후보는 22개 주에서 승리해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주는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반인 어제 이른 아침까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텍사스, 아이오와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우세를 보던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가 이날 오전 역전의 판도를 뒤집었고 오후에는 이 두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했으며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7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당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를 보이는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경우 6명의 선거인단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 경우 남은 4개 경합 지역 중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 됩니다. 미국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선거본부가 어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3개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1개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날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입니다. 이 중 개표가 약 99% 이뤄진 미시간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2.4%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승리했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 측은 이들 3개 주에서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0.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은 위스콘신주에선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승자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번 대선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해당 4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모두 62명으로 대통령 당선 요건인 270명 확보를 위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는 8일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이날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면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하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과 미한동맹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국 간 강한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협약 규정에 따라 어제 공식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 제조업계에 제약을 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4일 유엔의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식 탈퇴는 정확히 1년 후인 어제 발효됐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측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당사국들과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탈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부 지역 전선을 넘어온 북한 남성이 남한 망명을 원했다고 한국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남성이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 남성을 조사한 결과 장비가 설치된 철책 중 일부가 태풍에 훼손됐을 가능성이 밝혀져 철책 통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고성 지역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붙잡혔고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최종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미국 사회 분열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5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어떤 후보도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들에서 거듭 승리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당선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일 오전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개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22개주에서 승리해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주는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반인 4일 이른 아침까지 경합주인 플로리다, 오하이오, 텍사스, 아이오와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우세를 보였던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4일 오전 역전에 판도를 뒤집었고, 오후에는 이 두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했으며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4일 오후 고향인 델러웨어주 윌밍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당선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바이든 후보는 개표의 긴 밤이 지나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17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당선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위를 보이는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경우 6명의 선거인단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 경우 남은 4개 경합 지역 중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 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으며, 조지아는 아직 개표가 남은 대도시 애틀란타에서 많은 지지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필라델피아 등 바이든 후보 지지도가 높은 카운티들에서 나올 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민주당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권고해왔고, 공화당은 선거 당일 투표소로 갈 것을 권장했던 만큼 개표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든 후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 두 곳에서 승세를 굳히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주들인 애리조나나 네바다 중 한 곳에서 역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는 길은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모두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3개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1개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4일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입니다. 이 중 개표가 약 99% 이뤄진 미시간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2.4%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승리했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맹추격을 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 측은 이들 주에서 투표용지 개표 처리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빌 스테피언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대책본부장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의 수많은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투표용지 개봉과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데 있어 미시간주 주법이 보장한 의미 있는 접근법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스틴 클라크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부본부장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민주당 선거 당국자들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의미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때까지 일시적 개표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0.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은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게 이유인데 위스콘신주는 두 후보의 표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일 경우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주 법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번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이미 승자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번 대선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들 4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모두 62명으로 대통령 당선 요건인 270명 확보를 위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우편 투표 개표 중단을 주장하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중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이 적절히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모든 투표가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우편 투표 개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지만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사실상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긴 밤 동안 개표한 결과 대선 승리에 필요한 270명 선거인단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많은 주를 확보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표가 끝나면 우리가 승자일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개표가 혼돈 양상으로 흐르면서 두 후보 측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주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디트로이트의 한 개표 현장에 난입해 개표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개표가 진행 중인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들도 뉴욕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네소타주 등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났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만일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승패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벌어지면서 개표 결과를 놓고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선거 결과를 놓고 유권자들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우편 투표 수로 인해 미 역사상 가장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미국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찌감치 승리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많은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결과나 우편투표 적법성 등을 놓고 혹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측은 이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고요?
우편투표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 개표 시한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개표 시한을 연장하는 소송을 이미 벌였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를 집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반겼던 판결이었고요. 반면 민주당이 환영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28일에 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개표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는 투표 당일 우편소인이 찍히면 6일까지 도착해도 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면 법원이 결과를 확정 짓는 겁니까?
이 사법부가 이번 선거의 승자는 누구다라고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고어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이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입니다. 당시 주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은 이 항소법원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결정하자 고어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시 후보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인사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최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와 진보 구성이 6대 3으로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강행하면서 이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처럼 대법원 판결이 선거 결과를 규정하는 일이 재현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법정 시한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일정대로라면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서 일부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해서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엔 연방 하원이 대통령 선정권을 갖습니다. 이 수정헌법 1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수 투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하원의원 한 명당 한 표씩 갖는 게 아니라 50개 주가 각각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공화당 하원이 많은 주에서는 공화당 대표가, 민주당 하원이 많은 주는 민주당 대표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각 주에 연방 하원의원 다수당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현재의 하원 구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공화당은 26개 주, 민주당은 23개 주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선거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12조에 따르면 하원이 대통령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3월 4일까지입니다. 때문에 12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현 구도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늘어지면 1월 3일 새로 출범하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 사례는 근래에 없었죠?
200여 년 전 1800년과 1824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 투표자가 없어서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두 후보가 269명씩 동률로 나올 때도 하원이 선출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는데요. 때문에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원에서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현직 대통령 임기인 내년 1월 20일까지 상하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상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승계서열 2위죠.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성과 유색인종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백인과 노령의 유권자들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3일 ABC와 CNN, CBS와 NBC 등 네 곳의 미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 업체인 에디슨 리서치를 통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인종별, 연령별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투표율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약 1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에서 남성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각각 48%와 4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56%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투표해 43%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율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권자 15,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종별 투표 결과에서는 성별 결과보다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백인의 경우 57%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고 4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색인종은 72%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투표했고 26%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87%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남미계 역시 과반을 훌쩍 넘는 66%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선택했고 아시아계는 58%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약 15,400명 가운데 18세에서 29세의 과반이 넘는 6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고 35%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30세에서 44세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율이 각각 52%와 45%를 기록했고 45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50%와 49%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유일하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51%로 과반을 넘었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약 15,300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조사에서 대졸 이상의 유권자들 가운데 과반인 55%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43%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대졸 이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49%로 같았습니다. 특히 석사 학위 이상의 유권자들 가운데 6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다고 밝혀 고학력일수록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CNN 방송이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45세 이상 64세 이하로부터 민주당 후보보다 8%포인트 더 많은 표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1%포인트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4년 전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했던 대졸 백인 여성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 반면 4년 전 트럼프 후보를 더 지지했던 대졸 백인 남성들은 이번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미국 사회의 분열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를 둘러싸고 시위가 이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입하는 등 진영 간 대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미국 사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의 차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자 77%가 친구 중에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4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 70%가 트럼프 지지자와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We're living in highly polarized t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people have already made up their mind. I dare say that Some people could have cast their vote a year ago.
플로리다 대학의 마이클 맥도널드 정치학 교수는 VOA에 지금 미국은 매우 양극화된 상황이며 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전에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며 1년 전이라도 투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특히 인종 간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비무장 흑인이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미 전역에 확산됐고 특히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맞불 시위를 열면서 유혈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대규모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약탈과 방화, 공공기물 파손 행위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의 병력 투입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측은 국민 분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지지층이 갈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앞섰지만 농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새로운 무역 협정들을 맺고 농업 분야에 대규모 정부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Pretty surprising for a guy that's got a New York history knows very little about agriculture to be supportive of agriculture. I like what he's done. I don't like the way.
일리노이주에서 옥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웬델 쇼먼 씨는 VOA에 뉴욕 출신으로 농업도 잘 알지 못하는 이가 농업을 이토록 지원하는 것이 놀랍고 그가 한 일들을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기간 어떤 현안보다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약 23만 1천 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최선의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린 것입니다.
So there's discussions around masks or discussions around the level in which the government should be or shouldn't be involved in
공화당 성향의 컨설팅 회사인 파이어하우스 스트래티지스의 메테리 분석가는 마스크 착용, 공공보건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외교와 국내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일자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앞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불확실성에 말려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통적으로 미 대선은 각 정당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 민주당은 강화된 진보, 공화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통해 온정적 보수라는 대내외 정책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모두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국민 투표의 성격으로 붙이는 데 치중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정책 자문을 지낸 사라 페이건 전 백악관 정치국장은 뉴욕타임스에 공화당 내 이른바 트럼프주의가 깊이 침투해 자리 잡으면서 공화당이 준시했던 정책 노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민주당의 경우도 대내적으로 건강보험,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조적 개혁을 취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도 공화당이 동맹 불신이 팽배한 트럼프주의 노선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던 전임 레이건과 부시 공화당 정권의 전통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기초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외교 노선으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외교 노선으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취할지 분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중국 노선에 관해서는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약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는 미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됩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파리 기후 협약 복귀 등 미국이 중시해온 국제주의 노선 복귀를 공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 복귀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큰 만큼 여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주지 사이에서는 국제기구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면 탈퇴 또는 예외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MTCR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미국산 무인기 수출을 제한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는 하지 않겠지만 자체 예외 적용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H-1B 등의 취업 비자를 크게 제한하는 등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확대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비자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특히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전국민 건강보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ACA를 확대하면서 노령층 건강보험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세 정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하고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런 정책이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철폐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총기 규제 문제와 소수 인종에게 대학 입학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학 할당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과 기회의 균등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안인 만큼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여론조사 업체 에디슨 리서치는 3일 실시한 유권자 출구조사에서 지지 후보 선택에서 최우선 고려 사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5,590명 중 35%가 경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0%가 인종 불평등이라고 답했고 17%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어 각각 11%가 범죄와 치안, 보건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경제를 최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82%,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는 1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종차별 문제를 꼽은 응답자의 91%, 또 코로나 사태를 지목한 유권자의 8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유권자의 최우선 고려 사안으로 나타난 통계도 있습니다. 유권자 약 11만 명을 표본으로 집계한 AP 투표 통계에선 응답자의 41%가 코로나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경제와 일자리 28%, 보건 9%, 인종 문제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와 법 집행, 이민정책과 낙태 등을 거론한 반면 외교정책은 단 1%만이 고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앞선 출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지 후보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현안에선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와 인종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 중 바이든 지지자는 각각 73%와 7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와 일자리를 꼽은 응답자 비중에서는 트럼프 지지자가 8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안에 대한 지지자들의 인식과 선거운동 기간 각 진영에서 강조한 핵심 안건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를 경제 회복이라는 메시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You see what's happening? You see it happening right before your eyes.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집권하면 코로나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act on day one. Folks, we're going to act to get this COVID under control.
지난 5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뒤 전국적으로 번진 흑인 차별 항의 시위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차이 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시위에서 폭동과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군대를 동원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세웠고 부통령 후보로 유색인종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턴트는 3일 이번 선거는 코로나와 인종 문제 등으로 미국인들을 분열시켰지만 누구를 지지하든 일치된 의견을 보인 부분이 있다면서 그것은 선거가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출구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양쪽 지지층 모두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를 가장 많은 답으로 선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두 명의 한국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계 하원의원이 동시에 두 명 배출된 것도 처음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 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 사상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는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같은 당의 베스 도글리오 현역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쿠마 시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년 뒤에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쿠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최초의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으로서 한인 사회를 대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I am very proud that I am making history again. And you know, I wanted.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의회에서 한인 사회의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이민 무역 정책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간의 관계 강화에 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역사, 한국이 미국에 갖는 중요성, 양자 무역 관계뿐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 있는 양국이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회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 확산 문제, 대북 관계와 같은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한반도 사안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방안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But also understanding too that, you know,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peninsula is very, very important.
특히 태평양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국가안보 문제인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다시 여행이 가능해진 시점에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I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y to lead a delegation.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미 연방 하원에 입성한 세 번째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은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년 전 초선에 성공했던 김 의원은 1993년 당선된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으로 현 116대 의회에서는 유일한 한국계 의원입니다.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 미한동맹 지지 법안 등 미한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법안 다수를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앞서 올해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며 핵무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 진출 전에는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근무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데이비드 패트리어스, 존 앨런 사령관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다른 한국계 여성 정치인 두 명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 이들의 의회 입성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 아깝게 패했던 영김 공화당 후보는 4일 현재 88% 개표가 완료된 캘리포니아 제39 선거구에서 50.2%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제48 선거구에 출마한 한국 출신 이민자인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는 93%의 개표가 완료된 현재 50.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한파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실시된 미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 후보인 존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패배해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해왔고 2016년 미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주는 2014년 가드너 의원이 처음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진보바람이 불었던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지역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상원 주도권 탈환을 위해 콜로라도주 현역 공화당 의원 교체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이날 늦은 저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그의 성공이 곧 콜로라도의 성공이고 우리 미국과 콜로라도주는 그의 성공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함께 단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please understand to all the people who supported our efforts tonight that his success is Colorado's success and our nation and our state need him to succeed. We need to be united.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한파 의원은 4일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나란히 활동해온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안정적으로 2선에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알래스카주에서 2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설리번 의원은 공화당의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과 함께 아시아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퍼듀 의원은 지역구인 조지아주에서 개표가 92% 완료된 현재 민주당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법에 따라 과반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음해 1월 결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대부분의 지한파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7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도 펜실베니아 16선거구에서 6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까지 맡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장 자주 소통하고 있는 의회 내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당선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도 캘리포니아 30선거구에서 안정적으로 1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반도 등 대외정책에서 민주당 내 진보 목소리를 대표하는 로칸나 하원 의원도 캘리포니아 17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초선인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도 뉴저지 3선거구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2018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공화당의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한국계 미국인 하원 의원입니다. 뉴욕에서 한인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온 민주당의 톰스 우즈 하원 의원은 4일 현재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부재자 투표 개표가 완료돼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불리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후보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지만 4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당선 확정 직후 회견을 열고 상원에서 자신이 주력할 사안들을 열거하고 미국이 전쟁을 억제할 가장 준비된 군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열망이라며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oal and my desire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best prepared military, to
to deter war, but if we get in it, we're going to win it.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제임스 래시 의원은 3선에, 상원 군사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5선에 성공했습니다. 지한파 인사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뉴욕 16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예상과 달리 낙마해 17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2020 대선 투표율은 후보 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1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숫자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투표율 집계 전문 웹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3일 실시된 미국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가 1억 6천만 2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유권자 2억 3천 9백만 명의 66.9%로 지난 1900년 선거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 사이트 설립자인 마이클 맥도날드 플로리다 대학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1900년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이 상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 투표율이 73.7%였다며 올해 투표율은 1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맞붙었던 2016년 대선 투표율은 59.2%였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부 우편 투표가 있어 공식 투표율이 나오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지만 현 집계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맥도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경합주 승부가 치열해지면서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 제도도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최다 득표자가 선거인단 전원을 독식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두 후보는 개표 이후 경합주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여러 차례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득표율로 선거인단 수를 나누는 네브라스카주에서 4년 전 5표를 모두 가져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표를 바이든 후보에게 내주면서 이 한 표가 270표를 향한 두 후보의 승부에 변수를 가를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면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가 시작된 1789년 이후 231년 동안 선출된 45명의 대통령 가운데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암살로 재선을 시도하지 못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제외하고 10명입니다. 특히 1990년 이후 120년 동안 윌리엄 태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대통령 등 5명만이 재선에 실패할 정도로 4년 단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전체 투표의 과반을 얻지 못하고도 선출된 19번째 사례가 됩니다. 미국 국무부 선거 홍보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선 역사에서 승자가 전체 과반수를 얻지 못했던 사례는 18번에 달합니다. 1824년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첫 사례였고 가장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에서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수에서 뒤지고도 선거인단에서 306표를 확보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45대 대통령으로 계속 남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46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4살로 연임에 성공하면 자신이 4년 전에 세운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1942년 11월 20일 생으로 곧 78살이 되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역시 역대 최고령 대통령 나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모두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적어도 세 가지 대통령 출마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으로 35살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14년 이상 법적으로 거주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부통령도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이후 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 하원의원 후보자는 미국 태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25살 이상, 미국 시민이 된 지 7년 이상, 그리고 출마하는 지역에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의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원의원은 30살 이상이어야만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9년 이상이 돼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의 대선 등 일반 선거가 항상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되는 건 미국의 옛 농경사회와 기독교 전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 입법부는 추수 이후 겨울이 찾아오기 전인 11월이 농부와 지방 노동자들이 투표에 가장 수월한 시기며 투표하기 위해 과거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다음 날인 월요일은 너무 촉박해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가톨릭 신자들이 기념하는 11월 1일 만성절 미사를 피하고 상인들이 매월 1일 회계장부를 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역시 11월 1일을 피해 선거일을 정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약속에 따라 60만 톤가량의 식량과 상당량의 비료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대선 이후 북중 관계는 한층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국발 식량 유입 현황과 관련해 중국에서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약속했던 식량 60만 톤 지원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 최고 지도자로선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도 이 같은 식량 지원 사실을 확인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상당량의 비료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지원은 두 정상 간 약속 이행 차원에서 수개월 전 집행된 것으로 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 구호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우려해 외부로부터의 물자 지원을 꺼리고 있지만 중국의 지원에 대해선 우방국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며 한국 등 외부 물자를 받지 않고 있고 올 8월 세관에서 물품을 반입한 직원들이 대규모 처벌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수해 등 3중고 속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북한의 양국 관계가 향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최대 15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도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의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북한과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이른바 항미 원조 정신을 앞세워 혈맹관계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은 지난주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쌍순환 발전 전략 속에 북한을 포섭하려는 밑그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북한도 포섭하는 그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중 관계 강화는 향후 자명하고요.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RVC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관계와 지원은 받겠지만, 완벽한 편입으로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런 선택은 하진 않을 거로 보여져요.
쌍순환 발전 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압박에 대응해 내수 극대화와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일으킨다는 중국의 새로운 장기 전략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북한을 우군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도 다자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핵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푸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쭉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추세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북미 간의 정상간 합동 방식이 아니라 좀더 실무적인 형태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공간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2013년 무렵 급격하게 축소됐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2018년부터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여성 투표권을 위해 투쟁한 수전 앤토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0년 11월 5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를 누르고 미국 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의 영광을 안습니다. 3선에 출마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관행으로 세운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대통령들이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2차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정식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51년에 들어와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뉴딜 정책을 실시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또 4선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63살에 조지아주에 있는 별장에서 쉬던 중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947년 대통령의 3선 출마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기록됩니다. 1989년 11월 5일. 살아있으면서도 전설이 됐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로비츠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사망합니다. 호로비츠는 1904년 러시아의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전기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호로비츠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살 때 키예프 음악원에 입학해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벌써 호로비츠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호로비츠는 1924년 베를린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했고 1928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32년에는 거장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 함께 베토벤 협주곡 시리즈를 공연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토스카니니의 둘째 딸 완다와 결혼, 토스카니니의 사위가 됩니다. 1944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1989년 11월 5일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녹음을 편집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사망합니다.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